모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월요일에 귀한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장소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벳은 어떤 장소입니까? 예레미야 성경의 7장 31절에 처음 등장하는 장소입니다. 이미 앞선 큐티를 열심히 해오셨다면 이 장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루살렘 서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에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고 절하기 위해 세운 산당이 있는 지역을 의미했습니다. 그냥 수많은 우상들 중에 그들이 섬겼고 산당을 지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했던 지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곳에서는 참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어진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이방 족속들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위해 그들의 어린 자녀들을 불에 살아 그 방법대로 제사를 지낸 인신제사가 어린 자녀들을 태웠던 인신제사가 이루어졌던 참 끔찍한 장소가 바로 도벳이요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지역입니다. 19장 1절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어제 주일 본문 말씀을 잠시 가져오면요, 19장 1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소수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소수의 장로들을 데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 도벳에 가서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명령하시냐면 토기장에게 가서 항아리 하나를 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를 가지고 항아리를 한 가지 사서 그 도벳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유다를 향해 그 땅을 향해 하나님의 예언을 전언하고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어떤 저주를 내리십니까?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 땅은 이방 족속 바알과 아세라 신을 너무 열심히 섬겼던 땅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신제사가 이루어졌던 끔찍한 장소입니다. 그 땅을 향해서 19장 5절과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를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는 장로들과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재앙을 예언하였습니다. 귀가 얼얼해질 만큼 무서운 재앙을 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어린아이를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 땅은 이제 살육의 골짜기가 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 행위를 하게 하십니다. 1절에서 항아리를 사게 하셨잖아요. 그 항아리를 함께 예언을 들은 그 사람들 목전에서 던져 깨트리게 하십니다. 왜 항아리를 깨트리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곧이어 19장 11절을 통해 그 이유를 분명히 하십니다. 이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이 백성과 이 도성을 이 항아리처럼 깨트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배경을 오늘 본문으로 가지고 와서 함께 본문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4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제는 장소를 옮깁니다. 19장 1절부터 도벳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요 여호와의 집들로 보내십니다. 여호와의 집들이 어딜까요?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도벳에서 여호와의 집들로 장소를 옮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소만 옮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하셨던 제사장과 소수의 장로들이 아닌 이제 그 대상을 모든 백성으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왜요? 단순히 도벳 그 지역과 소수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유대를 향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예언을 선포하기 위해 도벳에서 행하셨던 똑같은 예언을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유다를 향해 그 모든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예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 백성이 지독하게 고집스럽고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이미 선포한 그 모든 재앙을 이 도벳에서 선포한 그 재앙이겠죠. 그 재앙을 그 예언을 이 도성과 이 유다와 거기에 따른 모든 성읍 위에 내리겠다라고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도벳이 아닌 이제 이스라엘 온 유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로 더 확장되는 말씀을 19장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20장으로 넘어옵니다. 20장 1절에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바스훌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의 감독관 중 우두머리라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는 제사장이고요. 성전에서 총감독으로 일하는 자입니다. 이 바스훌이 예레미야의 이 앞선 예언을 듣습니다. 귀가 얼얼해질 만큼 무서운 재앙이 담긴 저주죠. 이 땅을 멸하시겠고 온 이 백성을 향해서 마치 항아리를 깨뜨리듯이 이 깨뜨린 항아리가 다시 복구되지 못하듯이 내가 그 땅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재앙 앞에 이 예언 앞에 바스울이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행동을 취합니까? 예레미야를 잡습니다. 가둡니다. 그리고 때립니다. 성경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고 그의 목에 나무 고랑을 채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자주 보는 이 나무 형틀 칼이라고 하죠. 아마 그런 것들로 예레미야가 더 이상 더 많은 예언을 하고 더 활개치게 다니지 않도록 가둡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제가 바스훌이라고 해도 굉장히 불편하고 사실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달갑지 않거든요. 사람들을 술렁이게 하고 상상을 좀 해보면 오늘 하루조차도 열심히 살아내는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절망을 안기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다만 이것뿐이었을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바스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성전을 관리하는 총감독관, 대단한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단순히 그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불편해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19장을 통해서 대단한 멸망을 선포하는 그 재앙적 예언이 그리도 두려웠을까요? 단순히 그 재앙이 두렵고 불편해서 이 행동을 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누군가 우리가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대화할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보면 저희 진도 이제 몇몇 간사님들이 있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드린 오부 예배와 저녁 예배 때 굉장히 많이 먹는 귀여운 어떤 청년 이야기 하셨는데 저희 진 참 소중한 간사님입니다. 간사대가 회의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가 고민하고 오랫동안 계획했던 어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아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지면 좋겠다. 또 너희들의 의견은 어떠니라고 물었을 때 어떤 경우에 어떤 간사님들은 제 의견에 동의하면서 아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그럼 속으로 너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하면서 행복합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고 알 수 없었던 더 꼼꼼하게 하지 못했던 것을 딱 직면될 때 어떤 청년의 딱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마주했을 때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섬기는 이 대학부 청년들은 MZ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침이 없습니다. 적어도 나이 차가 거의 한 20살 가까이 나는 청년들인데요. 주저함이 없습니다. 막 쏘아붙입니다, 목사를. 네, 그래서 겉으로는 태연하게 괜찮아 하지만 다리는 부들부들 떠는 저의 모습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와의 방향이 다른 어떠한 문제를 마주했을 때 참 불편한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아주 듣기 싫은, 때로는 아주 듣기 싫은 이야기처럼 생각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스울은 영적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0장 6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제가 잠시 뒤에 설명할 하나님의 저주인데요. 그 바스울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은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전해야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총감독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예언하고 직언하고 직면한 그 예레미야의 예언 앞에 선포 앞에 부들부들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노를 참지 못했겠죠. 영적 지도자 바스울은 아마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엄중한 예언 앞에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장 3절입니다. 다음 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량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불과 하루 지나서 바스울은 뭐가 그렇게 두려웠는지 예레미야를 곧장 풀어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또 전합니다. 참 당차고 대단한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당신의 이름을 바스울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마골미사빕이라고 부를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변화된다는 것은 바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스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사방을 비옥하게 하고 사방을 열매 맺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참 좋고 아름다운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바스울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마골미사빕이라고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 참 무섭습니다.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좀 의역하면요, 사방에 두려움이 임할 것이다. 너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겪을 그 두려움을 너가 마주할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이거 조금 더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친절하게 성경을 설명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 이름의 뜻의 이름이죠.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바스울이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는 더 이상 이제 사방을 비옥하게 하는 자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너로 인해 너와 내 친구들이 너의 공동체가 두려움을 마주할 것이고 저주 아래 놓일 것이고 그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엄중하게 경고하시고 선언하십니다. 더 이상 이제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방금 저희가 읽었던 4절 말씀을 통해 또 놀라운 이야기를 한 가지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성경을 우리가 사실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이 말씀이 맞아 바벨론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레미야를 천천히 1장부터 계속 큐티하면서 묵상하신 분은 북쪽 어떤 나라, 북쪽 민족을 통해 너희를 멸할 것이고 하나님이 계속 심판의 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북쪽의 어떤 민족과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나라, 그 민족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20장 4절을 통해 처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분명히 하십니다. 무엇을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스라엘의 심판을 더 명확하게 부각시키시고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이 성읍의 모든 부와 모든 보물까지도 바벨론의 손에 넘기시겠다고 예언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19장부터 20장까지 이어지면서 19장 1절 어제 큐티 말씀부터 해서 이어지면서 단 한 번도 그가 주체적으로 무언가 행하고 그의 마음을 담아 어떤 경고를 하고 선언을 하고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도벳이라는 땅에 갔던 것도요. 그리고 항아리를 산 것도요. 함께 간 사람들의 목전에서 항아리를 깨뜨린 그 상징적 행위조차도 성경은 단 한 번도 예레미야의 주체적 행동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어나는 상황과 결과와 모든 이야기의 주체가 바로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의 주체이십니다. 불순종하고 우상에 무너진 유다를 향해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도구를 예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모든 것이 우연입니까? 바벨론이 갑자기 강대국이 되어서 전쟁을 잘하는 나라가 되어서 그 바로 아래에 있는 힘없고 약한 유다를 멸하게 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입니까? 아닙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에는 늘 모든 것의 주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음을 예레미야는 그의 선언 안에서 그의 예언 안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물며 영적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자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음을 20장 1절 6절의 이 팟소를 통해 우리는 오늘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전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물며 폭해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음을 예레미야는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유다의 멸망만을 진행하고 선포하고 계시지만은 않습니다. 유다가 불순종하였고 그들의 목이 곳곳이 서 있었고 내 말을 또 듣지 않고 교만하였고 나보다 앞서서 내가 그 나라를 멸망하겠다. 그러면 한 두 절의 말씀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나라의 멸망의 이야기는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1장부터 예레미야 굉장히 긴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천히 멸망의 그 큰 틀 아래 오늘을 살아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찬송가 중에 참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거든요.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1절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마지막 이 고백이 참 너무 귀한 고백 같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그 다음 뭐죠? 예수 의지합니다. 세상의 것은 헛되고 헛됨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이십니다.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 잠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이 얕은 신앙을 꼬집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고백하는 성도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외에는 내 삶에 의지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오늘의 우리의 입술이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19장을 통해서 그리고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상황의 주체는 나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임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주인 되어주시는 삶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주신 은혜대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